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두려운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존재로 느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영적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 반대로 가능케 해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24절 전체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치 않고 미워하는 것, 그 미움의 본질을 무엇이고 그 미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11절에서 18절까지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 미움을 극복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오늘은 그 첫째 부분인 그 미움은 무엇이며 그 미움이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과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 그렇다면 그 미움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미움의 본질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본문이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그 사랑이 동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1절에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 요한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이 처음에 들은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 복음의 말씀 안에는 형제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 속에 형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좀 더 쉽게 배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통 미국 성경에는 다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다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for로 나타나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또한 바로 앞에 전인 그 10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 그러므로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를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왜냐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처음 들은 복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왔다만 갔다 가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그 형제 공동체에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도 안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배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큰 교회 가서 그냥 참석만 하고 그 안에 교제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교제점 안에 공동점 안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 말할 때 먼저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심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 지옥에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그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절의 말씀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 복음 안에는 형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요.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잊고 사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많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진정한 복음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동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 사랑은 연약한 인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것. 뭐 가족끼리도 뭐 틀어져 있는데 뭐 가족 아닌 사람끼리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신 말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랑은 진정한 믿음의 표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나무가 뭐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요? 사과나무라는 것을 나타내 주잖아요. 나무에 배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그 나무가 배나무다는 것을 나타내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나타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해서 자 생명으로 사망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망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즉 영생으로 들어간 줄 우리가 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것 들어갔다 이 과거 현재 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 그 헬라어로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24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가 14절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어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즉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영생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진정으로 믿음인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미워한다는 것은 헬라로만 현재형입니다. 지속적 우리는 연약하게 살면서 뭐 미워할 수 있죠. 그렇잖아. 다윗은 자기가 바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1년 동안 감춰놨잖아. 그래서 그 자기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졌다고 구원의 확신도 기쁨도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회개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자는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 뭐 미워하는 자, 그 살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한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미워함에서 일어나서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까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많다. 여러분 형제로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없습니다. 여기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혹시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한다. 우리가 유전을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실제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님을 그 설명을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할까 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을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는데 희생이 필요한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신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1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 현대 오늘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나가다가 홈리스 피플을 보면은 내 주머니에 있던 뭐 1불, 뭐 2불, 5불 이렇게 주는 것 별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있던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정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었습니다. 한 끼 두 끼 먹으면 아주 잘 먹는 거였어요. 옷도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는데 거의 뭐 한불 단벌 신사였죠. 근데 만약에 겉옷은 담요 역할도 했어요. 밤에 추울 때. 겉옷을 벗어주면 추워서 떤다는 말이에요. 겨우 한 끼 먹을 음식이 있는데 정말 너 배고파서 뭐 이렇게 허덕거리는 그 형제를 보고 내 것을 떼어준다는 말이에요. 내 배가 고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희생을 이야기해요. 사랑에는 희생이 나타나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르는데 그러나 미움은 가짜 믿음의 표식이고 우리 영혼과 삶을 파괴시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미움의 예로 가인을 드립니다.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가인은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었는데 그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하여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동생 아벨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죠. 대충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가인에게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고 자신은 옳지 못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 아벨의 재물을 받아주시고 내 재물을 안 받아주셨으므로 내가 너무 화나고 내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나서 결국은 살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움은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그래서 행동을 미움을 통해서 죽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를 따르는 행위였다 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그 아버지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다 살인한 자고 그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미워한다는 것은 헬라어 현재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10절 안 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임을 나타낸다 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0절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에 속한 사랑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행치 않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고 그 반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하죠. 마귀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신분석의학자인 이무석 박사가 쓴 마음이라는 책을 제가 한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미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이무석 박사는 그 책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무쇠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 사람의 마음이 뭐 어떤 뭐 상황을 만나도 전혀 상처도 받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무쇠가 아니라 상처받기 쉽고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정신 에너지가 있는데 상처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 정신 에너지가 다 소모된대. 그래서 그 정신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 어휘이 없고 공부하려고 집중도 안 되고 신경질적이 되고 뭐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도 해야 할 엄두가 안 나고 억울함, 불안감, 고독, 수치심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신 에너지를 갉아먹는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무석 박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무석 박사는 사실은 크리스천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자기 연예인입니다. 뜨지 못해서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런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뭐 좀 화려하게 지장해야 돼요. 돈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나의 기대치와 현실이 너무 차이 나요. 동떨어집니다. 오르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확 생긴다. 그렇게 되면 내 정신 에너지가 자꾸 소멸된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미움.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미워하는 데는 엄청난 정신 에너지를 소모시킨다고 해요. 누구를 미워하는 데는 정신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된대. 그래서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힘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병까지 심지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자신이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로 몇 가지 얘기합니다. 한 부인이 우울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체중이 5kg나 빠졌습니다. 전화야 벨소리만 일어나도 울려도 진땀이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증상은 송곳 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송곳이나 칼이 있으면 집에 있으면 막 안 보이는 것을 다 숨겨놓아야만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송곳 칼을 보면 누군가를 그걸 들고 당장 찌르는 상상을 하고 자기는 모르게 누구를 찌를까봐 겁이 나서 자기 눈앞에 아예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무석 박사가 상담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남편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외도했습니다. 아주 큰 제법 큰 기업체의 사장인데 그 비서와 외도를 했어요. 그 외도는 비서는 명문대학을 나왔고 아주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 자, 자신이 아주 아플 때에 자 집에까지 와서 자기를 열심히 뒷바라지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비서와 남편이 매듭을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 부인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저 요구하는 것이 우리 집까지 와서 나를 도와주면서 속으로는 내가 아플 때 나를 향해서 빨리 죽으라고 속으로 얼마나 빌었을까. 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정신이 이상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남편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비서를 내보내고 그 관계도 다 청산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힘들었고 전화배수를 올려놔도 올려도 진단이 빠지고 그리고 송곳 칼 치료만 있으면 이렇게 안 되고 계속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인이 현상은 그 비서에 대한 자기 남편 비서에 대한 그 분노가 미움이었다라는 죽이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행에 실제로 옮길까봐 칼을 숨겨요. 그런데 이모소 박사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인이 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의 치료책이 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정말 불쌍한 아이야. 비록 능대에 나왔고 아주 이쁘고 똑똑하지만은 시내에 걸린 아버지의 정신병자인 오빠를 뒷바라지 않으라고 결혼도 하지만 또 아주 힘든 삶을 살지 않느냐. 동료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헤어나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것은 못 되죠. 또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을 예시 이야기합니다. 이 남성은 20년 전에 그 미움의 분노의 감정이 지금까지 영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20년에 넘는 세월 동안 정신 에너지를 싹싹싹싹 깔아놨습니다. 이 명수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고 비의식이 있고 의식은 우리가 지금 의식하는 거예요. 화나는 감정들 있잖아요. 분노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비의식으로 비의식 속에 그냥 치워놓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그냥 살짝 덮어놓는 거죠. 그런데 비의식이 빙산의 일과 같다. 나타난 것은 별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비의식 속에 내가 어떻게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서 못하고 치워놓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것들이 그 속에 숨겨져요. 그래서 튀어나와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그 일들이 생각나요. 지금 중학교 때 자기를 괴롭히던 애 그리고 자기를 때렸던 선생님 많은 애들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바로 어저께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몸이 떨리고 막 분노가 있고 실제 바로 어저께 일어난 일 것처럼 그렇다. 생생한 감정이 들어요. 이분도 자신의 그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비의식 속에 잠깐 치워놨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있고 그래서 조금씩 그분의 정신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기기 보십시오. 전자기기도 그냥 콘텐츠에 쭉 꼽아놓지 말고 빼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꼽아놓으면 전기가 계속 조금씩 소모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신에너지도 그렇대요. 미움의 분노의 그런 마음들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으면 그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정신없는 에너지를 계속 갈가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점점점점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봅니다. 한 자매는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예쁩니다. 치아도 아주 곱고 하얗습니다. 자기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내 동생이 그냥 이빨이 촥 빠져가지고 하얀 이빨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 상상을 그러다가 깜짝 놀랐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비교를 해서 시기 질투를 해서 미움과 분노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한 일이 미워하는 자에게 떠나는 것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그 미워하는 남편이 일어날 때마다 냉장고 가서
우유를
컵을 담아가지고 동생한테 줍니다. 얘야, 네 저 우유는 치아에 아주 좋대. 잘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준다고. 그것을 이무석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마음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고 그것을 취소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걸 통해서 이 자매도 미워한 그 시기 질주의 감정들이 비의식 속에 그냥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조금씩 우리 정신 에너지를 갈아넣는 거예요. 삶을 빼앗는 다시 말하면 미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 영혼과 마귀 마음을 우리 영혼과 삶을 사실은 피폐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미움에서 이겨나서 사랑을 베푸는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16절 말씀. 그래서 16절은 그 미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랑의 예로 예수님을 듭니다. 16절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냐. 이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사랑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분명히 필요하다. 희생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그래서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자발적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따라하라고 본보기로 주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데는 행동하는 데는 희생이 따른다라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요 나의 마음을 꺾고 희생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내 자존심까지 버려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좀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저를 아주 힘들게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한때는 주님을 참 힘들게 했구나. 그런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저 그랬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내가 그렇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저렇게 주님을 힘들게 한 적도 없었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나도 옛날에 주님을 힘들게 한 적이 있었지.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다 알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해 보았으므로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은 개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희생의 깊이를 깨달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된 결론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참된 믿음의 표식이 되지만 미움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표식이 되고 우리 영혼과 삶을 파괴시킨다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미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조금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이 2004년에 북경 코스타를 갔을 때 한 자매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북경 코스타가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신 아버지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자기와 엄마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도 곁에서 보면서 딸로서 아버지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아주 큰 어려움을 느끼고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요. 이제 아버지도 거의 다 잊고 지냈는데 새삼스럽게 코스타 그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버지를 생각나게 헤어진 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아빠를 미워한 것을 용서해달라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 느껴요. 자기는 정말 하기 싫은데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자꾸 마음에 주시는 자 그런데 자기는 도무지 싫다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왜 자기가 아버지께 오히려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아버지에게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왜 고백해야 되고 눈물을 벌썽 흘리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걸 정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자매를 상담하면서 속으로 기도했겠죠.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령께서 자매에게 아버지를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함이 아니고 자매의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십니다. 앞으로 자매도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텐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늘 그 형제를 괴롭게만 할 뿐입니다. 자매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냥 가지고 결혼하면 남편에 대한 의심, 남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돼서 자매를 사랑하는 그 형제는 결혼 생활이 그것보다 더 지옥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먼저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십니다. 비의식 가운데 숨겨놓은 미움, 분노의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해결해라는 거죠. 그래서 자매가 아버지의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을 또 자백하고 아버지의 용서도 받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랑은 참된 믿음의 표식이 되지만 미움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표식이 되고 우리 영혼과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미움을 극복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조금 나눠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삶이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기도합시다. 오늘 본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자신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주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움은 결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신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주님 제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깊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미워하는 자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미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빛 안에 가는 제가 되게
않습니까?